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인력과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적 고통,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구체적이고 견고하며 측정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이 조치들과 관련한 이스라엘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화회담 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책 변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지원을 활용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활동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가자 북부로 들어가는 에레즈 검문소 재개방과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 항구의 임시사용, 요르단과 통하는 가자 남부의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한 원조물자 반입 증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이 계속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유엔 본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가자에서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작전은 이어지고 있으며 하마스 억류 인질들은 계속 구금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국제구호단체인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이 사망한 이후 48시간 동안 중단했던 유엔 차원의 구호활동이 이날 밤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월드 센트럴 키친 사건 이후 가자지구의 군사활동에 관련된 전술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켈라 카름손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공습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월드 센트럴 키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 설립자인 호세 안드레스 씨는 공습을 당한 구호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위험을 초래하는 누구에게든 보복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열린 이스라엘 전신의각 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년 동안 일하는 직접 그리고 대리 세력들을 통해 우리의 반하는 행동들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방어적, 공격적으로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 대응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를 계획하는 누구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군이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폭격이 가해진 건물은 민간 건물로 위장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군사용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격 이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예멘 내 무장조직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어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은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방공체계 재고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동맹국들의 패트리엇 방공체계 등 더 많은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중국과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 20번째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 한일 3국 대표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합니다.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Y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며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 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대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landmark report and findings.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바이츠 웨이브 대사는 이유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 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의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recently renewe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iverting valuable resources.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국제사회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새 결의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COI 후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it be clear. There can be no peace and no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ccountability for past and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또 향후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그들에게 가해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인 아르헨티나도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express our concerns 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strictions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포라도리 대사는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1차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피해 당사국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다시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이유가 연례 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doption of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s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중국과 에리트리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국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 옥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서 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는 결의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연속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체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간 진전이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면서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또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된 건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It's, you know,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영어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간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스칼라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얀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영내 안정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며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은 다음 달 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1년씩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번엔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달 개최된다면 4년 4개월 만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악화로 장기간 중단됐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부산에서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중국이 회의 개최를 위해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때문이었고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 최근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중 간 대화 모드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한일과의 관계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관리가 되고 한미일이 워낙 협력을 공고화하니까 그걸 건드려서 괜히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경제 고리로 엮어서 한국과 일본을 조금 더 중국의 우호적인 일부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이에 맞물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밀착 행보로 국제정세가 신냉전 대립구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G2 정상 간 소통이 계속되는 것은 관계 안정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아래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러와의 반미연대를 유지하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러 간 과도한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러 밀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가 북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와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이 결속한 것 때문에 중국이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만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까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징적인 그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를 진전시킨 배경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가치외교에 기초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으로 한국과의 갈등이 커졌지만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스탠스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총선이 이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제2기 외교안보 정책이 새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지나치게 한국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모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에 내심 편치하는 한국의 입장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풀었다며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한국 입장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북일 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만 쳐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미 윤석열 이니셔티브로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한국이 이걸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세 나라 정부 모두 인플레와 경기 침체 등 자국 경제 상황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영내 불안정 심화 등 갈등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양안 갈등이나 미한일대 북중러 간 대치 등 군사 안보적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리창 총리는 경제 등 실용적 분야에서 중국 주권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영내 평화와 안정, 상호 주권 존중, 공동 번영 등 중립적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한일 3국 대표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 관련 모든 유엔 결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이 조직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1718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17건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공격은 지난 6년 동안 58건의 유사한 북한 사이버 공격에 이은 것으로 가상화폐 기업들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attacks. The UN 1718 committee panel investiga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이 가상화폐는 단순히 도난당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이나 국가 행위자뿐만이 아니라며 이전에는 사이버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개발과 유포가 복잡했지만 이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점점 더 쉽고 간편하게 강력한 기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그러나 사이버 기술이 개별 기관과 인프라, 더 넓게는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한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learly, we've reached an inflection point when it comes to cybersecurity. But for all of the challenges of cyber technology to our individu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황중국 유엔 주재의 한국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로 이달의 임기가 종료되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의 약 50%를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안보리가 부과한 엄격한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 위원회, 일명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악의적인 비국가 행위자들도 가상화폐와 다크웹을 이용해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 오용의 직면에 자산 동결, 무기 금수 등 안보리에서 규정하는 제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약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외국 은행과 가상화폐 기관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유럽의 항공우주회사부터 러시아의 위성통신회사까지 해킹해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A textbook example in this regard is DPRK's malicious cyber activities. About 40% of DPRK's WMD programs are funded.
황 대사는 그러면서 안보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take a leading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the ever-changing threat landscape and its impact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는 첨단 사이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무기 통제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를 악용해 무기 설계도를 훔치고 무기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어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을 제공해 왔으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절도 등 불법 금융 활동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거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사이버 범죄 및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이 테러리스트나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cil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 growing cyber threats to the global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regime with greater access to advanced cyber technology.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사이버 공격의 책임 규명은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증된 책임 규명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인 중상모략, 심지어 무분별한 타국 범죄화는 대결을 격화시키고 국제사회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erified attribution is a prerequisite for responding to cyber attacks and a basis for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러시아는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우리는 서방 동료들과 그들의 동맹들이 북한을 포함해 그들이 싫어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ICT의 악의적 사용을 비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비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attempts of Western colleagues and their allies to use the accusations of malicious use of ICT.
러시아 대표는 이어 증거가 없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언급한 것처럼 책임 규명은 전문적인 접근과 철저한 기술적 증거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각국 토론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인얼리시스의 발레리아 케네디 정보분석국장은 북한 해커들은 랜섬웨어 공격도 수행하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가상화폐 도난에 더 능숙하다며 그들은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조직을 공격하고 가상화폐 자산을 훔치기 위해 가상화폐 사업체들을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North Korean hackers also conduct ransomware attacks, they excel at cyber espionage and cryptocurrency theft. They target a multitude of organizations to obtain technical information.
케네디 국장은 지난해 북한은 1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건수는 2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한 해 동안의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10억 달러는 공격 당시 디지털 자산의 가치지만 지난 몇 달간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도난당한 자금의 상당액이 여전히 활발하게 세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4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영내에서의 우리의 초점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와 협력할지 누구와 협력하지 않을지는 각 주권 국가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악의적인 활동을 목격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역내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군사 및 방위장비 개발과 생산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탄탄한 방산 역량을 갖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정보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라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And I think that US-Korea relations are at a high point right now. Yeah.
지금 미한 관계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한일 3국 관계도 매우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행정부 출범 초기 고위급 방문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및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봤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및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Yeah, so we had lots of conversations.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러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돈과 석유, 아마 식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도 받고 있을까요?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일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지 말입니다.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적국들이 재앙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밀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Well, certainly we see North Korea has always had.
글쎄요, 북한이 항상 중국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죠.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김씨 정권과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나름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반도나 영내에서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간 동맹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듯이 중국 측과 고위급 대화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삼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happening in the geopolitical strategic.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역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일 회담에서 관련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등에 들어가는 원자재 등을 한 공급처, 즉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이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영역이죠. 또한 반도체와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3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같은 다른 관심 분야에서도 시장 개발과 개방 측면에서 미한일 3국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 장비 공동 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ou know, I think you'll see, you know, much as what we're doing with Australia around the AUKUS deal.
우리가 호주와 함께 오커스 분야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협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정 구축 등의 개발에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억지력을 위한 것입니다. 일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국 전쟁과 매우 공격적인 중국을 목격하면서 이제 이런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의 자체 안보뿐만 아니라 해양 등 영내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일 간 이런 공동 생산과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발달되고 탄탄한 방위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도 3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한 협력이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on the most critical technologies,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we should be very cautious.
가장 중요한 기술,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런 기술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인가요?
No, I think you know,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 기업 모두 이 역사적이고 초당적인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도 현대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늘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도 일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전선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You know,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from the get-go has been open to dialogue.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김정은이고 이제 한국과도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매우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 만료된 북한 인권법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 통과에 진전은 없나요?
It's not controversial, so it's just a matter of getting it on the
논란이 없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안을 본회의 의제로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 한국에 갔던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이 법안과 관련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동 발의자를 확보해 동력을 만들어 대통령 서명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은 초당적 요구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역내 안보 상황 악화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초당적 요구이자 미국인 다수의 인식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was.
펜의 선임 연구원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면서, 다만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 또는 역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여겨 이를 감수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이 전체 방위 비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요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잠재돼 있던 것이라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조야에서 초당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미군의 약 2%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전체 예산의 2%인 약 170억 달러를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고 단순 환산하면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약 1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비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도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 조야뿐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tends to be, yes. There's more or less a consensus
미국인들은 동맹들이 안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일본 등 다른 동맹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한 양국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 협정 선임 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차기 SMA 협상 초기 착수를 공식화했으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전반적 인식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악화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육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 및 군사 계획을 연구하는 라파엘 코엔 랜드 연구소 전략 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화와 도발 증가, 북러 군사 협력 확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 등 역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역내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the North Korea problem set is difficult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코엔 국장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적 역량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이나 주요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 같은 방위비 인상 요구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요구 금액이나 접근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it came into sharp focus during President Trump's
토마스 신킨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과도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협상 전략의 일환이든 실제 비용 청구로 이어지든 상당한 폭의 분담금 인상안을 새롭게 한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동맹과의 분담금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 차이를 거론했습니다.
The cost-sharing issue is part of a bigger disagreement or a bigger differen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달성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관점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접근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과 맺은 것보다 분담금 인상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대체적 기조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need to be continued effort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것이 동맹의 힘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재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What the U.S. government has got to think about is
그러면서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새 장비나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비용에 사용됨으로써 한반도 안보 태세 유지와 한국군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차기 미국 정부의 접근법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국가 ISIS 소탕을 위해 중동에 있는 미군을 겨냥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160차례 이상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월 2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관련 조직들이 사용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십 개 목표물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 목표물에는 지휘통제센터, 로켓, 미사일, 무인기, 무기고 그리고 군수품 공급망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1월 28일 이슬람 국가 소탕을 위해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관련 조직이 사용하는 시설과 무기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며 만일 당신이 미국인을 해치면 우리는 그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7일 그 같은 대응 조치에 따라 바그다드에서 테러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망한 사람이 부 바키르 알사디로 알려진 위삼 무하마드 사비르 알사디라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를 동원한 이번 조치는 알사디가 바그다드 거리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오후 9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는 부수적인 피해나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commander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participating in attacks on US forces in the region.
파텔 대변인은 사망한 사령관이 이 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참여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라크 내 이슬람 저항군이라고 자칭하는 조직의 미군 그리고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무장세력의 위협과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대응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소통조정관은 미국이 요르단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의 지속적인 패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